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0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무렵에서 화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을 여러분은 봅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할 신앙상의 최고의 원리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것, 이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 돼 구원이 그 화목의 시작이요 그 구원이 화목의 완성으로 즉 의리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완성으로 목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전 생애가 그리고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도록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오늘 보는 3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리끼지 않게 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 사도의 신앙생활과 인격과 그의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요구하신 이 화목해 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이 내용에 관하여 그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일이 거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거리끼지 않게 하고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물론 올무가 되거나 시험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온 것을 보면 어떤 부분이 더욱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생명과 거룩으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가 모든 그 나쁜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힘을 바라는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가 좋지 않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떻게 힘을 바라는가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중적인데요. 하나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이 4절부터 그 10절까지 있는 내용 속에 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 예를 들면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며 무명한 자 같으며 죽는 자 같으며 징계를 받는 자 같으며 근심하는 자 같으며 가난한 자 같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것.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영광으로 말미암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고 참되고 유명한 자고 살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그것이 또한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영원한 것과 굉장한 것들이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신앙적으로만, 신앙적으로 정직하고 희생적이고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을 세상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자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닌가, 헛된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것이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진 참된 것들이 이 모든 세상의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뻗쳐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보지 못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커다란 시험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보상을 하는데 그 보상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양쪽에 다 걸리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보상도 없고 하나님의 보상도 없는 것 같은 이상한 시험에 빠져드는 것이 성도들이 겪는 아마 실제적인 신앙상의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4절 이하의 목록들을 사도 바울이 나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너희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겁니다. 요즘 우리 가뭄이 한창이죠. 그러면 좋은 샘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감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배를 갖고 있다는 건 홍수가 나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잠깐 나온 뉴스에 보니까 요즘은 구명정이 바뀌었던데요. 옛날 구명정이라는 건 큰 배에 위급한 사태가 생겨서 배를 떠나야 될 때 구명보트라는 것이 본래 배보다 하나도 좋을 게 없었죠. 작고 그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배였는데 요새 구명정을 그렇게 안 만들고 밀폐됐어요. 완전히 캡슐같이 말이죠. 뚜껑을 닫고 몽땅 이렇게 잠수함 같아요. 절대 뒤집히거나 가라앉을 수 없게 밀폐식으로 되어 있던데요. 구명정이 대단하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구명정 얘기를 했죠?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 홍수가 나야 좋은 배를 알아본다는 얘기나 다 했습니다. 옛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이렇게 나가는데, 자, 내가 가진 직책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불쌍한 영혼들을 화목해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과 화목했으되 시작에 불과한 성도들을 그 완성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이 화목의 완성을 인도하는 직책입니다. 화목되지 않은 자는 화목해 하고 화목된 자는 그 화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지금 바울이 가진 그 중요한 직책인데 이 직책에서 그가 무슨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어느 사람을 대해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가 혹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잘못되고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쪽에서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일 수 있고 그래야 된다는 가능성과 그런 기대를 그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적 차원에서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나에게 하는 모든 것을 개인과 개인의 차원에서만 반응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보호하고 생존 경쟁적 차원에서 혹은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상대한다면 나는 그가 나에게 한 모든 일들이 개인적이고 혹은 감정적이고 세상적인 걸지라도 내 반응은 영생에 관한 것이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요 진리에 관한 것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 같은 것을 당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나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일들을 상대방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내 개인이 나를 지키고 내 명예를 지키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도로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인하여 그가 그것들을 사양하고 희생해야 되는 직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원리에 입각해서 반응하지 않고 상대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자기밖에 모르며 세상 가치밖에 모르는 자로서 나한테 무슨 일을 한 것이고 내 반응은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를 아는 자로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냥 놓고 누가 옳으냐고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모든 사건에서 수동적이고 당하는 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누가 옳으냐 내 권리가 무엇이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렇게 하면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소개될 기회는 거의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대표적인 예로 빌립보서 1장 같은 데 가시면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지금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갇힌 바람에 그가 갇혀있는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됐다고 합니다. 복음이 증거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다른 죄수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죄수는 다 자기 개인을 변호하고 자기 개인의 그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이 죄수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목적, 개인적인 욕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금방 소문이 난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는 짓이 다른 겁니다. 말하는 것이나 모든 행동 거지가 다른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 시대에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그 감옥에 어떻게 그 중죄수를 다스리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하루 종일 간수가 교대로 그와 같이 묶여 있는 자리입니다. 죄수만 혼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왜 보통 그 무슨 형사물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죄인을 잡아갖고 올 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죄수한테 그 수갑에 한쪽을 채우고 형사가 한쪽을 찾고 오는 걸 보죠. 그렇게 양쪽에 묶고 잡혀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그런 식의 그 죄수를 다루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울한테는 뭐라 그러죠? 우리 한문으로 아주 그런 꼭만 불감청위원정 고소원이올시다 그러든가요? 뭐 아니면 올 수 없고요. 그가 그러기를 정말 얼마나 원했던 거예요. 누구 하나씩 붙잡아놓고 요즘 그 제자 훈련시키는 식으로 하면 맨투맨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같이 붙잡혀 있는데 뭘 할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두만강 푸른 물에부터 요즘 나오는 무슨 요즘 제일 유행하는 노래가 뭔지 거기까지 다 불러도 그래도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오른편에서부터 자기 지나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 간수 지나온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그럼 왜 들어왔어? 또 얘기하고 예수가 누구요? 이렇게 해서 다 믿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교대로 하나씩 남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는 세상 사람들 같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직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환난을 즐겨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이 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선택사항인 것입니다. 선택 필수하다 보니까 우스운 생각이 나는데 저희 큰애가 밥을 먹다가 식탁에 떨어진 음식을 얼른 주워 먹었습니다. 이제 딸애가 옆에서 그랬다. 오빠, 어떻게 식탁에 떨어진 걸 주워 먹어? 그럼 학교에서도 그래? 그러니까 큰애가 대답이, 그럼 임마, 책상에 떨어진 건 필수고 마루바닥에 떨어진 건 선택이야.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사도 바울이 나열하는 이 환난들이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까? 필수였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걸 우리는 필수 선택이라 그러죠. 이건 우리가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환난을 거부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 걸 거부했거나 배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날에 썩는 밀알로 심기우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심어서 열매 맺기로는 안 한 셈이 되죠. 우리는 환난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 환난을 선택하되 필수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는 내가 가진 생명이 심기우고 열매 맺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다 이걸 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심지 않고 돈을 내서 때웁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된 이후로 우리나라 교회에 나타난 가장 나쁜 형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그것이 진심이 묻고 생명이 묻어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이어야 됩니다. 무슨 일에 헌금을 하고 무슨 일에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심이라면 이런 환난과 고난을 필수로 선택하는 인생살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양보와 희생이 없이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설득력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당한 환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피할 수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을 기꺼이 선택하여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그의 신앙을 다 부러워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 뒤를 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환난과 이 고난들은 그것 외에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혹은 평안함과 면할 수 있는 고난과 환난을 포기하고 기꺼이 환난과 고난을 선택함으로써 그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증명된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면 또 하나 이런 소극적이라고 할 수 평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적극적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과 영원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적인 환난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소원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임을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라면 여기 당하는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평안을 위하여 살고 쾌락을 위하여 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름이 매장당하고 오해당하고 고난이 연속되고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입신양명을 위하여 부귀영화를 위하여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목표인데 그것 없다면 무엇 때문에 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을 선두로 해서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사람이 살아있을 이유와 가치와 필요한 것이 무슨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이 가진 것으로 살지 않으며 세상이 목표하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모든 고난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만화에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너를 위해서라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만화책에도 나오는 거예요. 까치가 엄지에게 한 얘기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성도들은 정말 그렇죠. 주를 위해서라면 저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라는 이 직책을 받은 자가 내가 가진 그 모든 약속과 신앙의 귀중한 것들로 인하여 이것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표가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해서 당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첫 번째 살폈던 바와 같이 내가 이 환난을 면할 수 있으나 면하지 않고 기꺼이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즐겨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강요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기쁘심에 동참하사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듯이 우리가 이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이 우리가 자청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것과 지고한 것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변화된 자, 다른 사람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환난과 고난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린 기꺼이 환난과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적, 자기중심적 싸움에 그대로 반응하거나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상 저 사람들의 우격다짐과 욕심에 양보하고 희생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그 위에 세상적 가치와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없게 하시고 곤란케 하시는 길을 걷게 하사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내용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님을 우리에게서 증명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면 모든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을 갖고 있지만 그 생명을 심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뭄이 이렇게 심할 줄 알았으면 봄에 씨 안 심는 건데요. 그죠? 갖고 있었으면 그것만큼은 건지는 거 아니에요. 씨 안 심었으면 비가 안 오면 썬텐이나 하죠.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심어놓은 자만이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법입니다. 그만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심지 않은 자요. 심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당한 길을 걷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그가 어떠한 고난을 받았느냐 할 때 4절과 5절에 특별히 5절 보시면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등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매를 맞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같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는데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형되는 극형인 그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던 벌입니다. 그건 자기네가 볼 때,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 아닌 자에게만, 그러니까 피정복지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행한 벌이고, 그 벌도 가장 중죄인들, 살인자나 반역자에게만 줬던 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세상 사람들 쪽에서 평가할 때는 가장 못된 사람으로서 처벌을 당하셨다고. 매를 맞는 건 언제나 그거죠. 남의 물건을 훔치다 잡혔다든가 무슨 몹쓸 짓을 하다 잡혔을 때만 매 맞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말씀을 전하러 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심령들에게 나누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 의해서 그는 무슨 사기꾼이나 도둑놈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갇힙니다. 갇힌다는 건 한 번 때려서 보낼 만큼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과 하나 훔치다 잡혀서 뺨 따고 한 대 맞고 나간 게 아니라 잡아서 가도 세상과 격리해야 될 만큼 중죄인이라는 취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요란한 것과 라고 되어 있는데 회방과 소요에 말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그가 죄인이요 몹쓸 사람이라는 것이 그 센세이셔널하게 그 회자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 여기저기 그렇게 슬며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 못 참을 일이죠. 잘못했어도 잘못한 게 소문이 나면 참 못 살겠는데 잘하고 오해받은 위에 오해로 그냥 소개가 되고 있으면 그것 참 못 참을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일들을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요, 참 기가 막히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아까 12절에서 14절은 읽었으니까 15절부터 봅시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갇혔을 때 바울을 가두고 힘을 갖고 있는 가둘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은 로마였지만 그 싸움은 의외의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지지하는 유대인과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훨씬 큰 이면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잡히자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은 봐라, 저자가 참다운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왜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갇히게 했겠느냐, 형통한 길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게 하지, 잡아 갇힌 걸 보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였기 때문이요 가짜였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바울의 전도가 아니고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참 일꾼이라 그러고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진짜고 저쪽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을 지지했던 자들은 바울 반대파가 바울이 갇힌 때에 자기네가 진짜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그게 너무 억울해서 여태껏은 바울 뒤만 쫓아다니고 있다가 바울 선생이 잡힌 바람에 그 반대파가 나서서 자기네가 진짜라고 그러면서 괜히 더 여태껏 안 하던 전도도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서 우리가 정말 진짜입니다, 저기는 가짜 진짜입니다 하고 또 열심히 다녔어요. 바울의 판결이 뭐죠?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누가 옳았느냐 누가 억울했느냐는 상관이 없고 결국 결과가 뭐냐예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가짜로 바울을 희귀해서 자기네들을 위장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유효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닌 자들은 그 복음의 상급을 그들이 갖진 못할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들은 결국 상목받을 거니까 걱정 마. 이 얘기는 바울은 안 하는 겁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고합니다. 왜 수고를 했죠?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짬만 나면 자기가 맡은 직분을 수행하려고 아주 틈을 노리고 있고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그때는 협력자가 드물었습니다. 자비량한 군사였다고 스스로 자신을 설명한 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난 때문에 못 잤을 수도 있고 염려 때문에 못 잤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많은 서신을 남긴 이유가 뭐죠?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들이 튼튼하게 서지 못하고 자꾸만 흔들리는 것을 인하여 안타까워서 계속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먹지도 못한 적이 많다 그럽니다. 먹지 못했다는 최소한의 조건도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소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환난과 고난을 기꺼이 선택해야 된다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자로서의 정당한 길을 걷게 하시는 때에는 필수적으로 환난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들이 그것이 무슨 영화 속의 장면같이 무슨 연극을 하듯이 상상을 하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로 너무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말로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쉬울 것 같고 생각으로 하면 누구나 할 것 같고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멋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힘듭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져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다가 실패해도 또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실패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싸움을 시작하고 격려하고 이 싸움의 실패를 서로 의논하는 데야 됩니다. 이 싸움이 없는 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나쁜 특징 중에 하나요. 아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직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쉬운 것으로 신앙을 대신하는 것. 말로 대신하고 생각으로 대신하고 기도로 전도라는 행위로 헌금으로 대신하는 것. 그렇게 때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달라야 되고 사는 방법, 원리, 모습이 실제로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은 수없이 노력하고 수없이 실패하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자신이 진전을 해야지 그렇게 진전하는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원자를 하지 마시고 이 문제만은 여러분 각자가 다 실제로 살아야 되는 책임져야 할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 힘써 여러분이 소유한 신앙과 약속들을 실천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 삼으시되 증인으로 세우사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라 고백해야겠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지켜보는 이웃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쉬지 말게 하시고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말로 때우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